드디어 뉴스포커스와 팝스 잉글리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방송됩니다.
뉴스포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이 역사적인 미국 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상회담 준비가 완료됐으며 회담이 잘 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른바 세기의 핵 간판이 될 미국 정상회담 집중적으로 전망해 보도록 하죠. 자,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에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목소리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I don't think I have to prepare very much. It's about attitude. It's about willingness to get things done. But I think I've been preparing for the summit for a long time.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모든 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잘 갖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사실 1년 전에는 장전됐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회담을 위해서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미북 정상회담 좀 전망을 종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테이블에 놓일 의제들 이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이 부분일 텐데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양측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지만 상당한 준비를 했고 이제 완료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결정된 것이 지난 3월 8일 아니었습니까? 예. 우여곡절 끝에 이제 3개월 동안 양측은 어쨌든 상당한 준비를 기울였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동안의 실무 수준에서 상당한 마크 접촉이 진행돼 왔습니다. 예. 폼페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면담했고요. 또 판문점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진들이 의제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의제와 관련한 접촉을 통해서 이제 이 핵심 의제, 비핵화라고 할 수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말하자면 양측의 의견을 조율했던 것인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심 의제와 관련한 입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다. 이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7일에도 거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양측의 조율은 바로 이 CBI도로 알려진 이 부분을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적대 행위 청산 이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해 나갈 것인가 조치 대 조치 또는 행동 대 행동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시퀀싱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논의에 집중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일부 아직 마듭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실무 수준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단판지을 부분도 있겠죠. 한두 가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는 이른바 CVID가 있고요. 그 다른 쪽에는 체제 보장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어느 정도 좀 견해 차이를 좁혔을까요?
그 상당히 저 궁금한 대목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미국과 북한이 이미 비핵화 문제를 놓고 지난달 그 27일부터 한 6일까지 한 일주일가량 그 판문점에서 그 협상을 벌였습니다.
네.
미국의 그 성킴 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한국 아주 전문가죠.
네.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27일부터 한 일주일가량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협상을 벌였는데요. 공식적으로 무슨 이 협상 관련해서 무슨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
겉으로 나온 걸 봐서는 비핵화를 둘러싸고서 그 미국과 북한 간에 상당히 입장이 좁혀졌으나 아직은 상당한 그 거리, 간극이 있지 않나 이런 그 관측이 많은데요. 그것은 이제 한 가지 징후로 미국의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7일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CVID 관련해서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것은 역시 CVID 북한이 이미 다 합의를 했다고 그러면은 뭐 폼페이오 장관이 굳이 결단을 다시 촉구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해서는 역시 워싱턴과 그 평양이 상당히 그 입장을 좀 좁히긴 하지만 아직 그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이것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떤 합의 또 어떤 돌파구 이런 걸 낼지가 상당히 지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회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제 이런 걸 시사하는 발언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절충이 됐는지는 뭐 발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 좀 전망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CVID가 뭐 어떤 형식이든 뭐 공동선언문이든 성명이든 나중에 그 12일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북한이 CVID를 이행한다라는 게 명기되고 또 거기 플러스 알파로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뭐 핵무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최대치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6월 12일 날 그런 내용들이 공동선언문이나 합의에 포함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terrific success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네.
대단한 성공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modified success라는 말을 썼는데요.
예.
본인이 이 회담에서 modified success, 제한적인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terrific success의 가능성, 대단한 성공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어서 실무진들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되면은 그야말로 대단한 성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핵화 과정을 하나의 말하자면 절차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어느 땐가부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앞으로 이어서 계속 정상회담을 두 차례 세 차례씩 갖겠다라고 하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6월 12일에는 어쨌든 뭔가 합의는 날 겁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CBID를 이루고 또 일부 핵탄두나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폐기하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무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싱가포르에서 정상 간에 논의해야 될 부분도 역시 지금 언급해 주신 CVID를 명확하게 합의문에 명기하느냐 그리고 또 언제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핵탄두를 반출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결정도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미국 쪽에서 이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예.
이 언급이 계속 그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정상회담에서 뭔가 확실하게 가시적인 비핵화 관련해서 성과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루뭉실한 합의를 하고 CBID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가시적인 행동 조치가 회담 직후에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도 나왔던
그렇죠.
게 아니냐.
예.
행동은 뭐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초기 단계에서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일부를 폐기하고 아예 반출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양측이 어떤 절충을 이뤘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하자면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것이 이뤄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북한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상응 조치의 시점도 빨라질 것이고
예.
내용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파격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국한 기자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몇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 입장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상응 조치, 뭐 미국의 적대 청산, 체제 안전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명시가 된다면 북한 측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은 한마디로 그 비핵화를 할 테니 북한이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지 말고 체제 안정을 보장해라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불가침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관계 정상화, 국교 정상화, 또 종전선언, 또 경제적 지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얘기는 7일 날 나온 건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싱가포르 회담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이것이 잘 되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백악관 또는 미국으로 불러서 또 다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것은 상당히 그 짚어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이런 종이로 주고받는 거 하나의 관계 정상화를 하고 뭐 이런 거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북한은 당장 지금 미국 원하는 것은 핵탄두 핵물질을 반출을 해서 이것을 폐기하자 이런 건데 그렇다면은 북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큰 피부에 와닿는 어떤 선물 이런 것을 원하는 거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얘기한 것이 요번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다음번에 와서 또 정상회담하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북한 간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이제 되면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저 국교 정상화가 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큰 걸 줄 테니 큰 걸 내놔라. 이런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2차 정상회담 이른바 이런 것들이 선언문이나 성명에 구체적으로 명기된다면 이것도 큰 진전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거 제외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체제 보장이라든가 양국 관계와 관련돼서.
해제 문제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등이 대체로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오고 대화에 나온 것 자체가 체제와 압박에 따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이유라고 확인을 한다면 그렇다면 북한은 현재 오는 9월 달에 이제 정권 창립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네.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신년사에서도 올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99절이라면 정권 창립을 대대적으로 축하 행사로 치러야 되는 거고
네.
또 내부적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상당 부분 이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제 집권 7년 차를 맞은 상황에서 비핵화, 핵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루고 있는 이 협상과 관련해서 지지를 얻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기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재 부분이 완화든 완전 해제든 돼서 외국 자본이든 아니면 경제 협력이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정치적으로 이 합의 결과를 갖고 활용하고 또 그것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
서로 이렇게 올해 안에 서둘러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될 그런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체제 완화나 해제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을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로 돌린다고 한다면
예.
북한으로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힘든 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서 상당히 강하게 요구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예.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 부분에 무게를 두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뭐 종전선언이라든가 국교정상화 물론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북한 입장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건 제재가 해제되고 그래서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미북 협상에 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트럼프
되겠군요.
대통령이 예.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겠다고 한 것도 말하자면 신뢰 구축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예.
또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일종의 그 확신을 주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예.
그 맥락에서 북한 우로서는 제재 완화나 해제 플러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네.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상주 대표부를 두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굉장히 가시적인 변화로 느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양측이 다 원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담기면 회담을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성명으로 나왔을 때 이제 그 이후에 또 중요한 것은 실무진들이 또 세부적으로 논의해가고 이행시켜 나가는 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면은 뭐 공동 성명 또는 공동 선언문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그 핵 문제라고 지금 한 가지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비핵화 문제도 있고요. 북한이 바라는 체제 안전 보장 문제, 또 미북 관계 정상화, 종전 선언, 경제 지원 문제. 또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또 김정은 위원장의 뭐 2차 미국 방문 이렇게 굉장히 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이것을 두 정상이 그 하루나 이틀 만나서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굵직굵직한 몇 가지 문제, 즉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문제, 또 관계 정상화, 종전선언 이런 큰 문제만 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세부 문제, 또 구체적인 시간표 또 이런 문제는 아마 폼페오 장관이 될지 뭐 김영철 통전부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차로 계속 북미 간에 어떤 그 창구를 만들어 놓고 그 창구에서 계속 실무 협상을 해가면서 앞으로 뭐 한 몇 년간은 이것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현기 기자가 지적한 부분들이 이제 대체로 그런 방향인 것은 틀림없는데요.
네.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CBID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두 정상이 CBID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의 시한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실무자들에게 맡기는 것은 회담의 실패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CBID를 명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과정으로서 그 CBID까지 이르는 그 검증이든 폐기됐든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하되 각각의 단계를 시안을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실무진으로 넘겨서는 이것이 하세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목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올 안에 성과를 내야 되고 또 2년 안에 자신의 재선거가 실어지는 그 안에 완료가 되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 일정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으면 그 합의는 사실상 굉장히 두루뭉실한 것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담보가 어렵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계속해서 그동안 그런 말을 한 거를 아실 겁니다. 9.19 공동성명도 핵 말하자면 불능화 관련해서 불능화와 그다음에 검증과 폐기 세 단계를 나눠냈었지만
예.
시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것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시한을 들고 있거든요.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 정상들이 이것을 결정해 주지 않으면 시기까지 실무자의 수준에서는 다시 길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예.
시한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두 가지 중요한 축이죠. 비핵화, 그리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 어떤 논의들이 되고 어디까지 나와야지 과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좀 짚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미국 정상회담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잠시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e answer is yes to the second part of your question, but certainly if it goes well, and I think it would be well received, I think he would look at it very fairly.
예. 자,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을 만난 게 1일이었고요. 이때도 이제 회담 끝나고 기자들과 상당히 문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7일 아베 총리와 만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도 또 구체적인 얘기를 내놨고요.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를 거쳐서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때문에 사실상 글쎄요, 거기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 자리가 마련돼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한 발언 가운데 가장 최근 버전은 이제 아베 신조 총리와의 어떤 기자회견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겠다. 백악관이 될 것이다. 이거는 기자들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7일 날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싱가포르 회담이 잘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그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난 3월부터 이제 북한 관련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일 역시 쭉 흐름을 보면은 지난 1일이죠. 김영철 통전부장이 1일 김정은 위원장의 그 친서를 전달했는데요. 이날 그 발언을 보면 그 이전의 발언과 그 이후의 발언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과거에는 굉장히 내가 이것을 다 한몫에 해결할 수 있고 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어떤 말을 갖냐면 프로세스 이것이 굉장한 진행이다. 그리고 회담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열릴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다. 그리고 상당히 신중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몫에 끝났다 하는 이전의 발언하고 틀린 거고요. 또 북미 간의 그 관계 정상화 문제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
7일 날도 이것이 그 비핵화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그 한국 사람들이 모두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신중하고 보다 좀 구체적인 그 언급이 나오고 있다. 이건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예. 또 이날 나온 이야기가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종전선언보다도 그 이유가 어렵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최원기 기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디언스는 북한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지금까지 보면은 평화, 번영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로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를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북한은 반면에 상당히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과 적대행위 청산 이것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카드의 일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이 종전선언이고요. 또 관계 정상화입니다. 또 체제 해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말하자면 시퀀싱,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입구에다가 놨습니다.
네네.
6월 12일 날 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교 정상화는 출구에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그야말로 조치와 상응 조치의 순서들을 대체로 정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리고 종전선언을 얘기한 것은 북한은 이것은 사실 종전선언은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체제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적대행위 청산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큰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우려를 그야말로 좀 해소하고 불식시켜준다는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방식은 물론 그동안에 일부에서 거론됐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종전 선언이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요. 미국과 북한이 먼저 해도 가능한 일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종전 선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 앞서 최용기 기자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그리고 또 김영철 부위원장과 면담한 90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발언이 상당히 뭐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친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잖아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사진이 공개됐었죠. 그래서 네. 주목이 되는 거는 그 대개 편지를 보내니까 조그만 그 편지 봉투에 보낼 줄 알았더니 저도 사진을 조심히 봤더니 굉장히 큰 저희가 흔히 한 A4 용지라고 그러는데
예.
굉장히 큰 봉투에다 보냈는데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7일 날에도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친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흥미롭고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그냥 하는 소리에서 그쳤는데요. 아마 북한에서 그 앞에 그 최선희 외무성 그 부상의 담화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나 아마 북한에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백악관 일부 관계자도 이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이상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앞서 얘기했듯이 정말 논의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하루도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회담의 성과가 있을 때 더 논의해야 될 것들이 필요할 때 이게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두 가지죠. 일단 6월 12일 회담 자체를 하루나 이틀 연장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다른 장소와 시기에 정상회담을 이어가는 2차 정상회담이 되겠죠.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당일날도 하루 정도 연장하는 방안이 미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요. 이 얘기는 두 정상들이 담판을 통해서 말하자면 결정지어야 될 사안이 의외로 좀 더 많이 있다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6월 12일 날 처음으로 만나는 그 담판 자리에서 가급적 많은 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이틀 전에 6월 10일에죠.
예.
싱가포르에 도착을 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12일 회담에 앞서서 사전에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네네. 관측들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최우선 과제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북한 핵 문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이 부분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친서를 통해서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에 대한 김계관 부상의 담화를 통해서도 보였듯이 상당히 절실하게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절실히 필요에 따라서 두 정상이 대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그 큰 그림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예.
겁니다.
그 한국 쪽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이 일정이 늘어난다면 문재인 대통령 합류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최근 청와대에서는 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그 종전선언을 그 서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종전선언을 한다고 그러면서 미북과 북한을 이제 주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초 그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던 북한 또 미국 한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은 빼고 종전선언을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청와대가 언급했던 거는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서 합류해서 남북 미가 합하는 3자 정상회담이 또다시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최근 나온 보도로는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을 바탕으로 미북 정상회담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핵 담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국 싱가포르 회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녹음은 워싱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싱가포르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싱가포르 가보셨습니까?
아, 저는 가본 적 없습니다.
저는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싱가포르로 왜 회담 장소를 정했느냐 여러 뭐 분석들이 이미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미 간의 정상들이 처음 만나는 장소로서 싱가포르 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싱가포르 상당히 좋습니다. 첫째로는 그 통신 이런 보안 이런 것이 잘 돼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의미로는 미국과 북한 모두 그 대사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일종의 뭐 중립지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상회담 하려면 역시 호텔 이런 시설이 좋아야 되는데 호텔이 상당히 좋은 호텔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 그 싱가포르 중에서도 카펠라 호텔이라는 데가 이제 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데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펠라 호텔은 그 싱가포르 남쪽에 위치한 조그만 섬에 있는 호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안 이 경호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섬에 있기 때문에 그 다리만 차단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경호가 좋고 그래서 아마 북한도 합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회담이 시작되는 장소도 결정이 됐습니다만 시간도 발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12일 현지 시간으로는 12일 오전 9시죠. 그리고 한반도 시간으로는 오전 10시가 됩니다.
예.
1시간 차이가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상태고요. 아침 일찌감치 잡은 것은 이제 이 말하자면 정상회담에 두는 중요성을 또 감안한 게 아니겠느냐
예.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정상회담을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무슨 통상적인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일단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찬 혹은 오찬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단독회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배석자들과 함께 확대회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회담이 끝난 다음에 또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될까요?
상당히 그 의문인데요. 지난 예. 며칠간 그 백악관 그 부비서실장과 북한의 그 김창선 서기실장이죠. 일종의 그 외부로 치면은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창선 부장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직접 그 경호 의전 뭐 이런 얘기를 오래 했는데요.
예.
아직까지 그 어떤 그 일정과 어떤 그 회담을 가질지는 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동안에 그 판문점 회담 이런 것을 관례로 볼 때 역시 그 단독 그 정상회담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배석자 내지는 그 일종의 그 확대 정상회담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양 정상 간의 그 지난번에 그 다렌 북중 회담에도 그렇고 판문점 회담에도 그랬고 정상 간에 이렇게 딱딱한 그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 말고 산책을 하면서 이런 정상 간의 그 우위를 다지는 이런 하나의 그 행사가 있었는데요.
예.
이런 것이 있을지도 상당히 주목을 되고 있는데요.
예.
참고로 그 회담 장소인 카펠라 호텔이 바로 그 바닷가에 붙어 있고 그 산책길도 좋고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북한이나 미국도 아마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네.
또 판문점 회담이나 다른 경우도 아마 충분히 검토를 했을 테니까요. 그런 일정을 하나 넣지 않았을까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요. 자세한 건 역시 좀 두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석자는 어떤 사람들이 동행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존 볼튼 미 국가안보보좌관 이 미북 회담 추진 과정에서 배제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싱가포르에 가는 걸로 확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 간다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 아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중요한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백악관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아마 존 볼튼 보좌관은 배석할 가능성이 있고 핵심적으로 사실 이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한 사람들은 폼페오 국무장관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네.
통일전선 부장이죠.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석자가 한 명밖에 없다면은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장이 될 것이고요.
네.
그 밖에 이제 양측에서 여러 사람들이 확대 회담에서 배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확대 회담이 벌어질지 아니면 소규모로 단독 회담 중심으로 갈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양측의 실무진들이 다 합의를 했지만
예.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회담의 역사성이라든지 의미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회담 당일에 뭔가 그 공개함으로써 좀 더 집중도를 높이고 이런 의미도 좀 있을 텐데요.
예.
사실 지금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추정밖에는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그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어떤 실질적인 국제사회에 대비하는 그런 무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경우인데요. 물론 지난번에 그 4.27 판문점 회담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최초의 뭐 정상회담을 했다면 한 거고요. 또 중국에도 갔습니다만은 그거는 역시 그 남북관계 북중 동맹 관계에서 된 거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세계적인 그 큰 주목을 받으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국에서 싱가포르 간 기자만 500여 명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예.
아마 전 세계 기자를 합치면은 아마 몇천 명이 그야말로 지금 갈 거고요. 미국의 모든 뭐 ABC 유럽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아마 실질적으로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무대가 이번 미북 정상회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정치가에게는 그 이미지, 정치적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북한에서도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고
예.
이것이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되는 건데요. 역시 그 이번 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 중요하고
예.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그 지도자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까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이 회담 이후에 앞으로 한반도 정세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이미 상당히 말하자면 자리를 잡고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다양한 말하자면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장성급 회담도 열리고요. 또 적십자 회담도 열리고 그러는데요. 미북 간에도 이제 사실 확고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겁니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전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 정상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비핵화 그리고 미국 간의 국교 정상화로 나아가는 출발선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최용기 기자.
네, 저는 그 회담도 중요하지만 회담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뭐 하고 싶습니다. 1994년에 정상회담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제네바 합의가 돼서 상당히 그때도 낙관적인 분위기가 많았지만은 그 뒤로 이행이 잘 안 돼서 이제 그 흐지부지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사람들이 다 회담을 주목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만은 역시 중요한 것은 회담 이후에 이행, 실천을 얼마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트위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일의 시작이다. 그리고 혹자들은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은데요. 저희도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때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깊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포커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였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Pops English.
안녕하세요. Pops English의 부지영입니다. Loving Day라고 들어보셨나요? Loving, L-O-V-I-N-G, 사랑하는 Day, D-A-Y, 날. Loving Day, 사랑하는 날. 왠지 낭만적인 기분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러빙은 사랑하는 이란 뜻의 영어 단어 러빙이 아니라 리차드 러빙과 밀드레드 러빙 부부의 성을 딴 겁니다. 미국에서는 6월 12일이 러빙데이입니다. 도대체 러빙 부부가 어떤 사람들이길래 러빙데이란 날까지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그 사연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부터 들어보시죠. Ebony and ivory liv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side by side on my piano keyboard. Oh Lord, why don't we? Ebony and ivory, 흑과 백. 검정색과 흰색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영국의 백인 가수 폴 맥카트니와 미국의 흑인 가수 스티비 원더가 함께 부른 곡인데요. 1982년 3월에 나와서 미국과 영국에서 여러 주 동안 인기순위 정상을 지켰던 곡입니다. 작사, 작곡은 폴 맥카트니가 혼자서 했는데요. 폴 맥카트니는 처음부터 스티비 원더를 염두에 두고 노래를 썼다고 합니다. 폴 맥카트니가 쓴 노래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의 노래인데요. 가사도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의 노래인지 한 소절씩 가사 해석해보죠. Ebony and ivory liv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Ebony and ivory liv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검정색과 흰색은 완벽한 조화 속에 살고 있어요. Ebony, E-B-O-N-Y, 흑단을 말하는데요. 흑단은 나무색이 검기 때문에 검정색을 의미하는 말로 에버니를 많이 씁니다. Ivory, I-V-O-R-Y, Ivory는 원래 코끼리의 엄니인 상아를 말하는데요. 코끼리뿐만이 아니라 하마, 해마 등의 엄니 등도 Ivory라고 하죠. 그리고 상아는 흰색이기 때문에 Ivory는 흰색을 의미하는 말로 많이 씁니다. 여기서 에버니와 아이보리는 피아노의 흑건과 백건, 즉 검정색 건반과 흰색 건반을 의미합니다. Side by side on my piano keyboard.
Oh Lord, why don't we? Side by side on my piano keyboard. Oh Lord, why don't we?
내 피아노 건반 위에서 오 주여,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한 거죠? Side by side. Side, S-I-D-E, by, B-Y, side, S-I-D-E, side by side. 나란히 있는, 나란히 서 있는 이란 뜻인데요. 두 개 이상의 물건이나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We walked side by side, talking to each other 하면은 우리는 서로 얘기하면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란 말이 되겠죠. Lord, L-O-R-D, Lord는 임금이나 군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인들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느님, 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가 함께 부른 노래 Ebony and Ivory, 흑과 백, 검정색과 흰색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을 텐데요. 이 노래는 인종화합에 관한 노래입니다. 여기서 에버니는 흑인, 아이보리는 백인을 상징하죠. 사실 에버니는 미국에서 흔히 흑인을 의미하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요.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 미국 잡지 중에 에버니라고 있고요. 또 이바닉스란 말까지 있는데요. 바로 미국 내 흑인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이바닉스, E-B-O-N-I-C-S, 이바닉스라고 합니다. We all know that people are the same wherever you go.
We all know that people are the same wherever you go.
어디를 가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The same, the T-H-E, same, S-A-M-E. The same은 뭐뭐와 같은, 뭐뭐와 마찬가지로란 말이죠. I felt the same 하면은 나도 마찬가지로 느꼈어요 하는 말입니다. Wherever, W-H-E-R-E-V-E-R, wherever 하면은 어디로든 어디라도란 뜻이죠. Take your cell phone wherever you go 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손전화를 가져가세요 하는 말이죠. I will find you wherever you are 하면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찾아낼 겁니다 란 말이죠. There is good and bad.
There is good and bad in everyone.
모든 사람은 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어요. Good and bad. Good, G-O-O-D, and A-N-D, bad, B-A-D. Good and bad은 선악,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의미하죠. You should b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good and bad 하면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Learn to live. Learn to give each other. We learn to live. We learn to give each other.
우린 사는 법을 배우고 서로 나누는 법을 배우죠.
What we need to survive together alive. What we need to survive together alive.
우리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걸 배우죠. 흑인과 백인을 피아노의 검정색 건반과 흰색 건반에 비유해서 인종화합을 호소하는 노래 Ebony and Ivory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6월 12일을 러빙데이로 기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날은 바로 미국에서 흑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철폐된 날입니다. 이는 바로 러빙 부부 덕에 가능했는데요. 남편 리차드 러빙은 백인, 아내 밀드레드 러빙은 미국 원주민 인디언의 피가 섞인 흑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 살면서 사랑에 빠졌는데요. 밀드레드가 임신을 하자 결혼을 결심합니다. 남편 리차드가 25살, 부인 밀드레드가 18살 되던 해의 일이었는데요. 당시 버지니아주는 인종이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피해서 두 사람은 인종 간 결혼을 허용하던 워싱턴 DC에 와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버지니아주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주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여기서 Ebony and Ivory 노래의 중간에 간주 부분 해석해드리고요. 계속해서 러빙 부부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Ebony, Ivory, living in perfect harmony.
검정색, 흰색, 완벽한 조화 속에 살고 있죠.
Ebony, Ivory.
검정색, 흰색. 인종을 넘어 사랑을 이룬 러빙 부부 얘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한 주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러빙 부부. 주 법원은 두 사람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징역형을 면하고 싶으면 25년 동안 버지니아주로 돌아오지 말라면서 추방령을 내립니다. 당시 주법원 판사는 신은 여러 인종을 만들고 각각 다른 대륙에 살게 한 것은 인종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그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버지니아주에서 추방당해 워싱턴 DC에 정착한 러빙 부부는 당시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에게 진정서를 냈고요. 9년 동안의 오랜 싸움 끝에 결국 승리를 합니다. 1967년 6월 12일 미국 대법원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은 모두 위헌이란 판결을 내린 겁니다. 러빙 대 버지니아로 알려진 이 판결은 버지니아주는 물론이고요. 당시까지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던 16개 주에서 그 같은 법이 모두 폐지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미국에서 서로 다른 인종끼리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죠.
We all know.
어디를 가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There is good and bad in everyone.
모든 사람은 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어요.
Learn to live when we learn to give each other. We learn to live. We learn to give each other.
우린 사는 법을 배우고 서로 나누는 법을 배우죠.
What we need to survive together alive. What we need to survive together alive.
우리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걸 배우죠. 사랑에는 인종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끌어낸 러빙 부부. 어쩌면 이름까지 러빙이니까 참 우연치고는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러빙, L-O-V-I-N-G, 러빙이 사랑하는 이란 뜻이니까 말입니다. 인종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미국인들은 매년 6월 12일을 러빙 데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Ebony and Ivory liv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Ebony and ivory liv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검정색과 흰색은 완벽한 조화 속에 살고 있어요.
Side by side on my piano, keyboard, oh Lord, why don't we?
Side by side on my piano, keyboard, oh Lord, why don't we?
내 피아노 건반 위에서, 오 주여,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한 거죠? 인종화합을 호소하는 노래 Ebony and Ivory 끝까지 해석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부부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요. 1970년의 경우 그해 결혼한 부부 가운데 인종이 다른 부부는 채 2%도 안 됐지만 지난 2005년의 경우에는 7%가 넘었습니다. 요즘 미국에는 워낙 혼혈이 많아서요. 점점 특정 인종으로 분류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나온 표현 몇 가지 정리해볼까요? Side by side는 나란히 있는, 나란히 서 있는. The same은 뭐뭐와 같은, 뭐뭐와 마찬가지로. Wherever는 어디로든, 어디라도란 뜻입니다. 백인 가수 폴 맥카트니와 흑인 시각장애인 가수 스티비 원더가 부른 노래 Ebony and Ivory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bony and Ivory liv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side by side on my piano keyboard. Oh Lord, why don't we?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14년 7월 17일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MH17은 승객과 승무원 298명을 태우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륙 3시간 뒤 여객기는 동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탑승 인원 298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호주 국민들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우크라이나 군과 친러시아계 반군들은 남동부 지역에서 3개월 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격추되기 불과 사흘 전인 7월 14일에는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반군이 발사한 러시아제 BUK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상공을 비행하지 말 것을 각국 정부에 경고했지만 MH17이 추락한 곳은 경고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2018년 5월 24일 네덜란드가 이끄는 국제조사단은 말레이시아 항공 MH17 여객기가 친러시아 성향의 반군들이 쏜 BUK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 서부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 부대에서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사일은 당시 동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발사됐습니다. 즉 러시아가 무기를 제공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와 호주가 참상의 책임을 러시아에 묻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자신들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MH17 추락과 무고한 민간인 298명의 죽음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는 네덜란드와 호주의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MH17 격추에서 자국의 역할을 시인하고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여객기 격추에 사용된 BUK 미사일 발사대는 러시아 정부의 소유로 러시아 쿠르스크에 위치한 제53 미사일 여단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로 옮겨진 뒤 러시아와 친러시아군의 통제 아래 발사됐고 다시 러시아로 돌려보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2166호를 준수하고 호주와 네덜란드의 정당한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That's the funny thing about the Golden Gate Bridge. It's not gold at all. It's a red color.
50개 주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얘기.
미시간이 옛날에는 디트로이트가 수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랜싱이라는 곳.
The very first British attempt to establish a permanent colony in the New World was in
50개 주의 어제와 오늘.
뭣도 모르고 내려져 여기가 해발 한 5,000피트 위에 있는 4,800대는데요. 피트 위에 있는 도시인 줄은 모르겠는데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심적인 여유. 예,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인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